네, 오늘 서로 교회와 서로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 잘 다녀오셨나요? 여기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오늘 영덕 울진 선교가 또 마무리가 되면 큰 저희 교회 이제 좀 큰 여름 선교들이 또 마감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또 계속해서 해외 선교와 또 남아있는 국내 선교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를 하시면서 또 선교 모임을 하시면서 저희끼리 비밀인데 혹시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힘드신 적이 없으셨나요? 네, 흔히 관계 싸움이라고 하는데 네, 옆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티가 나거든요. 네, 우리끼리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스스로 관계 싸움 때문에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나이와 성격과 성별과 자라온 환경과 또 의사소통 스타일이나 또 사역 스타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다릅니까? MBTI도 다르고 애니어그램도 다르고 하다못해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은혜고 기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선교가 사역 때문에 때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이 제 기억 속에 꼭꼭 감추어두었던 23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티벳 동쪽에 이제 나라로는 시국 그 나라인데 이제 티벳과 문화를 같이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같이 간 분 중에 복학생 형이 계셨는데 느낌 좀 오시죠? 네. 저희가 굉장히 추운 계절에 갔기 때문에 오리털이나 뭐 거위털로 된 침낭을 가지고 가는 게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물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꼼꼼하게 챙겨갈 것을 이야기했는데 출발 전날에 저희가 다 모였어요. 그런데 다 이제 준비물을 점검하죠. 침낭은 부피가 크니까 너 이거 가져왔네 하는데 갑자기 침낭 하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없지? 했더니 그 복학생 형님이 침낭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출발 전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깜빡하고 두고 왔나 보다. 그래서 왜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에서 깔깔이만 입고 잘 견뎌가지고 안 가지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다 걱정하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너무 춥대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너무 춥다니까 당장이라도 하나 사야 돼요. 구해야 돼요. 괜찮아. 난 괜찮아. 결국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깔깔이를 입은 채 추위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형제님을 매일 아침마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남는 것은 저희가 갔던 그 지역이 해발 2000m가 평균적으로 넘는 고지대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오나요? 고산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산병 약도 챙겨가고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하다 싶은 사람은 약도 먼저 먹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약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 이제 그분이 모임 전에 샤워를 하셨는데 갑자기 그분과 같은 방을 쓰는 형제가 막 달려와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샤워를 하시다가 그 샤워를 하시던 채로 빨래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근데 빨래를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갓난 아이와 같이 마치 그 노화와 같이 쓰러지신 거예요. 같이 방을 쓰는 형제가 급한 마음에 침대보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입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4주의 선교를 했습니다. 23년간 꼭꼭 숨겨놨던 마지막 기억은 이런 거예요. 그 지역은 복음을 대놓고 증거해서는 공개적으로 증거해서는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 땅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테마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인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이 갑자기 한 3주차 정도 됐을 텐데 현지인의 집에 방문해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러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스파예요. 정탐 여행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겠대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그분과 그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던 기억이 나요. 23년간 꼭꼭 숨겨놨던 예, 저의 그 선교의 기억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 복학생이 저는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은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시절부터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교회입니다. 2000년 전 로마서의 로마 교회도 서로 다른 누군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은 여러분 그 기록한 상황적인 배경과 기록한 목적이 있고 또 그 시대와 그 지역에 고유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나왔고 대부분 문안하라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있던 이 본문에서 저희가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본문에는 다양한 이름과 공동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할 때 다섯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지금 당장 눈으로 봐서는 이게 당장 보이지 않아서 제가 자막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다섯 교회 공동체가 5절에 나오는 예, 저 교회, 10절에 나오는 저 교회,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저 교회, 그리고 네 전달이 잘못됐는데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예, 교회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교회는 다섯 교회로 압축이 되어 있고 근데 더 많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다섯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본문에만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외국 사람 이름 보면은 좀 헷갈리고 금방금방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책을 좀 좋아할 때 그 러시아 소설책을 읽으면 책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름 등장인물이 너무 헷갈려요. 이름이 정말 한 번에 기억이 안 돼서 이 사람이 누구였지? 이 사람이 주인공이었나? 이 공작은 갑자기 왜 나왔지? 이러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본 전국시대 그 역사가 궁금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펼쳤는데 이 또 이름은 또 얼마나 이게 신기한 이름인지 책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볼 때 이름들이 나오면 비슷한 이름이 그래 나오는구나 하고 금방 스킵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봤을 때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구분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름을 말해보겠습니다. 응우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베트남 사람. 아베 일본. 네 죄송해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메시. 이제 대답을 못하시죠. 아르헨티나. 이제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 오타니. 일본 사람이죠. 쯔양. 헷갈리십니까? 쯔양이라는 유튜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튜버. 우리가 배경을 아니까 대략적인 이름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학자들이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 사람이 헬라인인지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막을 요청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이런 이름들이 있었죠. 뭐 개똥이, 갓난이, 뭐 돌쇠, 마당쇠. 여러분 이름이 고상하고 고귀하게 느껴지십니까? 딱 들었을 때? 그렇지 않죠. 이 이름들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분들의 신분이 대략적으로 이런 신분이었겠다.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많은 이름 중에 되게 힘세 보이고 되게 파워풀해 보이고 멋진 이름들이 많은데 14절을 보시면 나오는 그런 이름들은 다 당시에 학자들이 그 로마 시대의 그 비문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비문에 신분과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딱 봤을 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헤로디온. 헤롯에 플러스 이온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붙은 거예요. 헤롯 플러스 이온이라는 어미가 붙었습니다.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속한 사람이다. 뜻은 이런 거예요. 헤롯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일까요? 대략적으로 아, 종이었겠다. 그리고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12절에 버시. 페르시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평생 이름이 페르시아 사람이란 이름으로 불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서 잡혀왔거나 그곳에서 팔려온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어머니 시절에 이름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충남댁, 대구댁, 평양댁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칭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버시라는 것은 페르시아 사람,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불리는, 평생 그렇게 불리는 버시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이름 없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 자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심지어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의 권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에게 속한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도 블로에게 바울이 직접 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권속들에게 문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아리스도 블로라는 사람의 집에 종들끼리, 노예들끼리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심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3절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었고 또 많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부유한 사람. 그 가정에 집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공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나 이런 곳, 회당이나 이런 곳에서 모이는데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재산이 그래도 상당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100%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비중으로 각각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조건으로 공동체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좋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신분, 뭔가 어떠한 조건으로 나누어지는 게 여러분 좋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모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아는 것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AD 49년이었습니다. 주후 49년, 로마의 황제였던 그 글라디오스, 예, 이름이 헷갈려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한 지 한 9년 정도가 된 해였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굉장히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수에토니우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여러분, 크레스투스 어디서 좀 들어본 이름 같지 않으십니까? 크레스투스, 크레파스 이런 거 아니고 크레스투스. 너무 네, 감사해요. 웃어주셔서. 네, 저도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예, 참지 못하고. 예, 그리스도, 크레스투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유대인들과 로마시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이 너무 격화되고 심화되어서 황제가 알 정도로, 황제가 그래서 직접 손댈 정도로 이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네, 다 읽지는 않고 글라우디오가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여러분,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너희들 다 나가. 한 번에 다 나가. 이렇게 추방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로마에 살아가고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현역,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는 이방인들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학자들은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회심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많이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왔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회심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모이던 회당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너무 조용합니다. 네.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돌아갔는데, 그러면 교회의 주축이 되던 사람들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네. 정답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황제의 칙령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한 번에 떠나는 겁니다. 로마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상가, 작은 상가에 지하에 있던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거기서 드럼 2인자였어요. 2인자. 예, 네, 드럼을 두 번째로 잘 치는 사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궁, 짜, 궁, 짜, 이렇게 드럼 쳤어요. 빠른 곡은 궁, 짜, 궁, 짜, 느린 곡은 궁, 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배웠다고도 할 수 없고, 드럼이 교회에 들어와서, 저거 한번 쳐보고 싶어 해서, 어떻게 치는 거예요? 해서, 아, 이거 이렇게 치는 거야? 딱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제가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드럼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던 그 1인자께서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신 거예요. 로마교회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고1 때 중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오, 이런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네, 교회의 주축이었던 그 교회 약간 골목대장 같은 그 형이 계셨는데 중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그 형이 데리고 오던 그 형의 친구들 같이 축구하고 토요일 날 밤새 게임하고 같이 월드컵 보고 그런 이제 친구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 플러스 원으로 회장도 되고 찬양인도도 하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찬양인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열고. 저는 Get up, get up, get up, 교회 문을 열고. 저는요, 찬양인도 하다가 아무도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으니까 속상해가지고 찬양 끝나고 바로 집에 갔어요. 예, 그렇게 예, 연약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기 지금 문이 열려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끝까지 설교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문을 좀 잠궈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남겨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지금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들이 교회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나는 동안 유대인들의 어떤 그 색깔이 많이 사라졌겠죠. 회당에서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모였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떠났을 때 새롭게 성도가 된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5년이 지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로마는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 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칙령은요, 그 황제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죽으면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발표한 건 다 무효가 됩니다. 다음 황제가 그래 이거는 계속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무효가 돼요. 어떤 말입니까? 떠났던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이방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유대인 성도들이 돌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처음에 서로 막 반가웠겠죠. 오, 잘 있었어? 야, 너 5년 만에 많이 힘들었구나. 좀 얼굴이 많이 그래 어려워 보인다. 폭삭 속았네. 뭐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다가 여러분 이제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충돌이 생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팀 모임하고 선교 모임하면 어떤 것 때문에 힘드세요? 선교 가면 뭐 때문에 힘드세요? 사소한 것 때문에 힘듭니다. 먹는 거. 예.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 좀 선교지에 왔는데 영양 보충을 해야 돼서 좀 좋은 음식을 먹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내가 원하는 메뉴를 선정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먹는 게 민감하죠. 또 자는 거. 여러분 숙소에서 2층에 잘까 1층에 잘까? 예, 민감한 부분이죠.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네. 또 어떤 게 힘들까요? 다양한 것들, 사소한 것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는데 고기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 고기가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도축한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채소 먹을게. 근데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 있죠. 기껏 맛있는 고기를 사서 준비를 했는데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에 없었던 새로운 이방인 성도들이 마침 주방팀 팀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준비했는데 선교대원들이 아, 저희는 안 먹을게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 하거든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못 먹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14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서 14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고기를 먹는 쪽은 채소만 먹는 쪽을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쪽을 향해서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속으로 정죄합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간사님과 한 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간사님과 함께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방을 하면 뭐 드실래요? 그러면 이 간사님이 찜닭을 먹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찜닭을. 그래서 너 찜닭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팀 모임 할 때도 찜닭만 먹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른 팀원들도 괜찮아? 네, 다 맛있게 잘 먹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팀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제대로 하나가 되었던 팀이구나. 네. 이 말씀을 보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로마 교회 모습을 지금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로마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까? 로마 교회는요, 겉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원조야 또는 내가 이제는 대세야 라는 그런 주도권 싸움으로 얼룩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혼란스러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사람들은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 바울이 편지를 썼어. 도착했어.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아마도 우리 입장을 좀 대변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우리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9절과 23절 말씀을 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9절을 여러분은 읽을까요?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기대가 빗나갑니다. 양측의 기대가 다 빗나갑니다. 바울은요 모두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죄, 성화, 칭의, 양자됨. 이런 모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요, 여러분. 이러한 로마 교회의 배경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의 이 말씀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깨어진 성도의 하나됨.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로스 종이란 뜻이죠. 둘로스의 어원은 델로입니다. 델로의 뜻은 올가미에 묶여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겸손이라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겸손이 미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는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오직 겸손해야 될 대상은 종들이에요. 로마의 시민들은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아무도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그 누구도 씻겨주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겸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 교회 앞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종이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는 로마시에 있는 각 공동체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 공동체 대표자들이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이방인 로마시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기겠죠. 노예의 이름과 자유인의 이름이 한 목록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진 공동체를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문안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에 끌어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팀 활동을 하면서 교회 활동을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 공동체에서 누가 여러분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끌어안아야 합니까?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언제 받아주셨는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보다 고귀하고 존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끌어안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겠죠.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겠죠. 내가 종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종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영만리에 이름 모를 사람과 또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이름을 때론 기억하지도 못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함께 선교하고 있는 형제 자매, 함께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웃으면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마을 잔치에서는 정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친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반갑게 인사하지만 선교가 끝나고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떠한 표정으로 나의 이웃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저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시간 멈춰.
세워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시간 함께 시간이 늦었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져 있는 공동체의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을 먼저 받아주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나와 다른 그 지체에게 겸손히 먼저 다가가 서로 문안하며 품에 끌어안는 이 여름 선교의 자리에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누구보다 나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과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